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올 한 해의 삶은 일상의 속도 아래 하루하루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바쁘게 달릴수록 내 영혼이 증발되어 버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마치 막다른 골목 끝에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구유보다 못한 비천한 저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 의의를 위해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며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고독하지 않으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삶을 모방이 아닌 유일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삶의 유일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의는 이익에 팔아넘겨지고 진실은 효율로 대체되었습니다. 저희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온갖 적개심과 앙심이 사실은 우리 속에도 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허망한 분노로 세상에 재앙을 보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에 저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평강과 희망입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가 상달되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의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기에 앞서 눈물로 민족의 화해와 소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차마 타인에게 드러낼 수 없는 개인적 상처, 나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하는 자기 통합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엔 참과 거짓도 없고 다만 다름이 있을 뿐이라며 옳지 않은 삶을 정당화하는 세속적 삶의 논리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바칠 성가대와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탄의 행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총 8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8명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에 7사람이 속해 있는데 그 일곱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디베리오입니다. 그는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이었던 대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의 모든 말이 법이었고 제국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닌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신으로 경배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황궁의 곳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아들인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의 총사령관이었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로마 정부에 바쳐지는 모든 세금에 대한 징세권을 지닌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었고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송사에 대한 최종 판결자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빌라도 총독은 명실상부한 제1인자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일컫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왕을 뜻합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로마 황제의 신하였지만 그러나 자기 통치구역 내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갈릴리 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인자였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그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으로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헤롯 빌립은 그 광활한 영토 내에서 제1인자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루사니아입니다. 루사니아는 에빌레네 왕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에빌레네 왕국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이두레의 북쪽에 위치한 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루사니아 역시 자기 왕국에서는 제1인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과 일곱 번째 인물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본문 2절은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신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대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위 가야바 뒤에서 안나스 자신이 대제사장의 모든 종교 권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두 사람 모두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태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유태교 내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내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로마 황제의 영향력보다 더 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분봉왕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이 조금도 부럽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유태교 내에서는 제1인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일곱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 영토 혹은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과 입신 공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영토 혹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두 번째 그룹에는 단 한 사람만 속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이후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색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일곱 사람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망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일곱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이나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움막 하나 없었습니다. 빈 들이 침실이요, 하늘이 지붕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일곱 사람들은 계절, 유행, 장소에 따라서 명품 옷을 바꾸어 가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4절에 의하면 빈들의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에 가죽 띠를 띤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옷 한 벌이 외출복인 동시에 잠옷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일곱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진귀한 음식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4절은 세례 요한의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의 식탁에 비하면 식탁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일곱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모두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권력의 권자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일곱 사람들이 모두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로 군림하는 자들이었음에 반하여 빈들에서 낙타 털롯 한벌로 평생을 사는 세례 요한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숫자상으로 7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총 8명 가운데에 7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곱 사람들은 당시의 유행이었고 여론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그 일곱 살에 비한다면 빈들의 세례 요한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상반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재위 15년째 되던 해, 그 해는 정확하게 주후 26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 2절 상반절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전해주고 하반절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각각 제1인자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 일곱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대저택에 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본문 4절에서 6절이 밝혀주는 것처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외쳤던 첫 번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제1인자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 일곱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먼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함께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이 법이었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했고 정의는 항상 그들 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력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달리 구원자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자신들에 대한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만한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불현듯 죽음이 덮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간 느닷없이 죽음이 덮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로 설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나 금력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결코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물정에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누구와 결탁해야 자신들의 권력이 더 공고해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금력을 축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죽음 앞에서는 출세도 입신양명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인간의 욕망이나 쾌락을 채워주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절대로 인간을 공동묘지 너머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소유가 너무나도 높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예외 없이 1인자로 군림했던 그들의 최후는 모두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말년에 정신 이상이 생겨서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추후 37년 그 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중해 세계 최고의 직인 대로마 제국의 황제직이 티베리우스의 정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본문에서 몇 년 지나서 파면당하고 로마로 되돌아가 로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제1인자로 군림했던 로마 총독직이 빌라도의 자연 수명마저 보장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은 살아생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받다가 그들의 자식 때에 헤롯 왕조가 역사에서 멸절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빌레네의 루사니아는 그의 당대에 그의 왕국과 함께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전을 쓴 프랑스의 르낭의 지적처럼 온 인류로부터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그 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모두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권력과 금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의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것 가운데에 그 무엇도 그들의 비참한 최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들의 공통된 최후였습니다. 반면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의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심령 속에 빈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낙타털 옷 한 벌에 빈들에서 마치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못났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그 자신에게 하나도 없었기에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빈자리 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온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빈들이었습니다. 그 심령의 빈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임하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집, 모든 여관들이 만원이어서 바늘 구멍만 한 빈틈도 없었던 데 반하여 짐승이 사는 외양간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만한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예루살렘 부자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목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만한 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심령이 온통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 사역지가 없는 것 투성이인 빈 갈릴리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기리는 성탄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아무리 소리 높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한 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성탄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 날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부모가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날 유아 세례를 받은 김영우 아가의 아빠, 엄마인 김준태, 김민희 집사님의 신앙 고백문 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인간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낮은 자에게 나셨으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신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성탄을 입으로 노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일인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 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8명을 들여다 보십시오. 세상의 제1인자로 군림하면서 자신이 지닌 것들을 신봉하다가 그 최후가 허망하게 끝나버린 첫 번째 그룹의 일곱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오직 한 사람, 영원한 세례 요한이 되시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빈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빈 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심령이 빈 들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일을 맞아 예수님 없는 제1인자의 자리보다 예수님 임하신 빈들이 더 높은 자리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 모든 것을 지닌 사람보다 심령의 빈들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더 부자임을 깨닫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인간의 생명을 고갈시킬 뿐 인간을 공동묘지 너머로 인도할 수 없지만 빈들에 임하시는 예수님만은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빈 외양간에 임하셨음을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음을 빈 마음을 지닌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것들을 신봉하지 않는 빈들이 되게 해주시고 빈 외양간이 되게 해주시고 빈 갈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해 텅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